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여왔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지금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소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아닐지라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치 자기 옷을 벗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입혀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다고 한다면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아 너희가 이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사역을 위하여서 옷 입었습니다. 옷 입고 해야 될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서 일해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들어야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더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만 합니까?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가 믿고 걸어야 될 신앙의 목적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신앙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에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회중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쳐왔던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걸음들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바울이 이 유언 같은 고별 설교의 당부만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는 주의 말씀을 전하여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도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 가운데 말씀에 의거하여 그 교회를 다스리며 말미암아 주의 나라의 문을 닫고 또한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주께서 주의 교회의 열쇠를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천국의 열쇠를 잘못 사용한다고 한다면 교회와 회중들의 흘린 피가 교회의 장로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장로들이 정당한 방식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회중이 이것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피는 회중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회의 장로들은 자신을 위하여 교회의 회중을 위하여 주의해야만 합니다. 주의하고 살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주에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와 교회 회중을 위하여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기와 교회 회중을 위하여 주의해야 한다라는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성령께서 장로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을 통하여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신들과 회중들을 위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주의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그 일은 어떤 사람의 피해 문제일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간 것은 피해 문제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하면서 그들에게 고별사로서 장로들 자신과 교회의 회중을 위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교회와 연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오늘 그 교회를 두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다른 말로 하면 단순히 하나님 자신의 피가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사신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언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그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에 아담은 통치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교회를 다스리고 세워가야만 합니다. 이 일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주의에 실패하였습니다. 뱀이 동산 중앙에 침투해낸 것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아담 역시 그 실과를 먹고 말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에 대하여, 하와에 대하여, 뱀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더불어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려야 될 모든 만물이 신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심판 안에 있는 그 교회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약교회 이스라엘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양의 피로 주님의 교회를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의 저지로부터 구원하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교회가 인간의 공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인간이 주인 되어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단지 규모로만 규정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규모로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좋은 교회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좋은 설교라는 교회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좋은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수가 적다고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적은 수에게 교회를 맡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이 교회는 주의 피의 흔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유일한 복음의 흔적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는 다르게 양떼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양떼다는 단어는 성경의 신약성경에 다섯 번 정도 등장합니다. 베드로 서신에 두 번 정도, 나머지는 모두 누가가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은 양떼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할 때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즉 사도들이 세워져 제자들이 세워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적은 양떼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용했던 이 단어를 썼다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중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누구입니까? 양떼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양떼들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 2절 이하의 말씀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 양떼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항상 들려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즈음에 이제 그 교회가 사라지는가라고 말하였지만 주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지켜가게 하시고 종교개혁자들을 세우시사 종교개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고 또한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여기저기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제에서 생각합니다. 둘째,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성령께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한 신임투표입니다. 어느 교단은 3년 동안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 다음으로 신임투표를 합니다. 신임투표를 한 다음에 그 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웁니다. 만약 거기에서 부결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교회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연적으로 만약 부결하고 당회에서 그가 교회를 떠나기로 요청하지 않게 되어지면 3년 더 그 교회를 사역하게 한다라는 이런 원칙을 세워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임투표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은 어떤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사건이 많아서 골라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생각은 어떤 교회는 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 교회의 장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 교회의 장로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누가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장로들을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현대의 투표란 방식을 통하여 그들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벨직 신앙 고백서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듯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어떤 투표하여서 장로를 세우고 투표하여서 집사를 세우고 투표하여서 가르치는 장로를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런 방식을 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다스리는 장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봉사하는 집사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찌 쉽게 신임투표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신임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질문해야 말합니까? 우리가 단지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 이런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가르치는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는, 또 봉사하는 집사는 이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가르치는 장로는 당회를 이루고 있는 그 장로들을 두려워하고 눈치 봐야 할 것입니다. 한 번도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불려지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직분자는 삼위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다스리는 직분을 부름을 받았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교회를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노아를 부르는 방식이 그가 정말로 똑똑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 은혜롭게 보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노아의 됨됨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의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 아래에서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롭게 일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아니하는 방식이 바로 이 노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이후에 이 땅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이 땅을 잘 치리하는 치리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적인 왕인 다윗을 부르실 때 투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거절하고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그 배교한 백성들로부터 떠나가 버립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와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낸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힙니다. 나를 보낸 분, 나를 택한 분은 너희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야훼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야훼,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울이 다윗을 막았을지라도 삼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피로 세우신 그 교회에 제자를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교회가 그 교회 장로가 된 것은 주의 부르심에 의해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의해서다라는 한 말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교회의 회중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의 교회의 직분은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의 권위가 어떠한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너희가 장로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라는 그 말을 이 본문에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의 고별적인 만남을 생각한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 회중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로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주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들의 어떤 장로됨의 권위를 방어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본문을 우리는 택해서 설명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런 방편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주의 교회를 치기 위하여, 주의 양떼를 치기 위하여, 주의 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 자신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에베소 교회 회중들이 세운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회중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회중의 감정에 충족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떤 장로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떤 집사를 바라보게 될 때, 오늘날 어떤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내 감정에 충족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 감정에 충족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번주 우리가 정치인에서 공부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때때로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우리가 반대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옳지 않은 정책이 우리 가운데 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정부를 무시하거나 정부의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욱 교회의 장로들에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회중들이 교회 회중들이 교회 장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며 감독들을 만나며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회중의 감정이나 회중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도리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주의 교회에 이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보살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일이 주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주의 교회 장로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며 그 교회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열쇠를 너희는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에베소 교회 사역의 외투를 벗고 그 외투를 마치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입히며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입히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 교회에 대하여서 이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 마치 주님께서 내 것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사역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 장로들도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셋째, 주님은 피로 사신 교회를 장로들을 통하여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장로들을 통하여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즉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통하여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내 양을 치라라고 말할 때 이 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보살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목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 양떼를 목자로서 돌보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돌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교회 회중을 돌볼 때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러시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일곱 별을 잡은 그 일곱 지도자들 말합니다. 그리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그니신다라고 말합니다. 일곱 교회 사이를 그니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그 교회 동산 중앙을 그니시던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적인 그니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과 친밀한 그니심을 가지고 있는 그 그니심을 말합니다. 즉 삼위 하나님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하는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니시고 있는 이 아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 백성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 즉 그 교회의 장로들을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니시며 지금 교제하시며 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복을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거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방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사시고 그 교회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근성근성 보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띄엄띄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정확히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교회에 적개심을 가진 자들이 있나 없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적개심을 가진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퍼뜨리는 양의 틀을 쓴 이리들이 양들 가운데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언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의 상황들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해 오지 않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은 그런 존재를 의미하지요. 목자가 아니란 거예요. 거짓 목자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느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바와 같이 거짓 교리가 이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그들 중 일부 이단적인 가르침의 확산과 그 결과로 인해 배교를 통한 모든 교회들이 거의 완전히 타락해 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아시아 일곱 교회의 그 내용을 바라보게 될 때 대부분 교회가 타락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이단의 문제는 지리적 혹 문화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확산되었고 세월이 흘러 사도적인 회의와 목회적인 돌봄에까지 급정적으로 주제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마지막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고 반면에 다른 이들은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의 이상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은 자유란 이름으로 온갖 종류의 부도덕과 반역을 변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듭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에 관해서 반대하고 엄하게 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신앙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배교의 범위가 점점 더 점진적으로 진전되어지고 증가하고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지나서 교회 역사에 계속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 교회의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하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로마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과연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까지 생각이 듭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가 죽은 후에 그를 숭상하는 하나의 신전이 에베소에 세워졌습니다. 그를 계승한 가이사들, 죽음이 그러한 영광을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으며 옥타비아누스는 그의 신성을 주장하며 신전을 안과 동전 위에 신의 칭호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도시들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옥타비아누스는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신성 경외의 이름인 아우구스투스다라는 이런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신의 아들의 칭호가 되어졌으며 하늘과 땅 사이의 신이며 사람인 중보자로서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로 널리 선포되었으며 그의 동전들 위에 명각들은 사실적으로 그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스타우프란 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구원이 아우구스투스 외에 다른 이에게 발견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투스, 즉 왕 외에 다른 이에게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투스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모든 왕제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황제는 구세주였습니다. 황제는 유일한 주님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칭호뿐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신민들의 아내들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취했으며 식량 부족의 사태를 일으켰고 그들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국 전체가 실제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시도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지적했습니다. 왜 크리스천들이 이 죽임을 당하였는가를 잊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죽음을 당하였는가 잊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숭배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예배자가 황제의 공적 숭배에 집중되어진 그 나라 단체를 분열시키지 않는 한 누가 누구를 숭배하는가의 문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 크리스천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했으며 그들은 무한한 인격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을 숭배하였다. 황제들은 이렇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반역죄로 간주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메시아가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땅과 하늘의 구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리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끊임없이 이렇게 로마의 어떤 핍박들이 점차점차 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자기의 외투를 벗어 그들에게 입히며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이 복음으로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목회적인 돌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은 이 파수꾼 교회의 장로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이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려서 그의 악한 길에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가운데 악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악인들에게 두렵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너는 그 악에 대하여 악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의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순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 왕들을 향하여 전하였고 오늘 내가 이 말을 하게 된다면 내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여야만 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 악인에 대하여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이키든지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피값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장로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쉽게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목사님, 목사님은 왜 교회 사례받고 살아요? 우리처럼 똑같이 일하고 살면 안 되어져요? 라고 말할 때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에 생사 여탈이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적인 그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그 생명을 잃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간곡하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한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증언한 것처럼 지금 바울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그곳으로 가기로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복음의 사역의 일들처럼 그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억하십시오.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교회의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그 교회를 옮겨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촛대가 사라져버린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건물로서는 그 교회가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양무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금번주 안에 우리 교단에서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 총회 가운데 어떤 정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목사라고 이름한 분들에 대하여서 이단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이 아무리 나라를 아낄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서 위배되는 그들은 이단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될 때 그 교회는 촛대가 옮겨지고 만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치는 양무리는 평안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가 양들 가운데 들어오듯이 복음을 변지시킬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이후로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에베소의 장로들은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주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회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들어야만 합니다. 목자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비록 그들이 소수일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의 음성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마치 에베소의 말씀처럼 의인에게 주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생명을 구한다라고 말하였을 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정령주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이기는 교회에 대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의 장로들에게 바울은 명령합니다. 이단의 이슬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장로들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면 악인들의 피값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짐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주님이신가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두렵고 두려운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고백을 설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는 성령에 의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회중에 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 회중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주의 음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즉 무엇이 주의 음성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이 주의 음성인가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따라야만 합니다. 만약 장로들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으로 받고 아멘 하는 자들에게 주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